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앞선 본문인 20장 1절부터 23절은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격려하는 말을 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24절부터 내용은 실제로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그런 사건이 들어있어요. 본문을 보면 24절부터 26절은 첫째 날 벌어진 사건, 그리고 27절부터 34절은 둘째 날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매달 초하루가 되면 다윗이 사울과 함께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가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 해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 실제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가 첫째 날이에요. 24절에 보면 다윗은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니까 왕이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죠. 25절에 보면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자리 배치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비어있었는데 이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다윗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는가 보다. 그리고서는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첫째 날 아무 사건이 없이 지나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원래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요나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없는데도 뭐라고 묻지도 않고 역정을 내지도 않고 그냥 잘 통과했네. 혹시 아버지가 다윗에 대한 마음이 좀 누그러졌나? 이제 좀 괜찮으려나? 아마 이런 일말의 희망을 요나단이 갖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다윗은 지금 들에 숨어있잖아요. 아무 소식도 모른 채 그냥 하루가 지나가죠. 다윗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상황이 좋으면 오늘 연락이 올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여하튼 하루를 또 숨죽여 기다렸겠죠. 아마 하루가 굉장히 길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래서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그 뒤에 사건은 이 둘째 날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27절부터가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본문이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기록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울이 말을 하고 요나단이 대답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사울이 말을 하고 요나단이 대답하는 내용, 세 번째는 사울의 행동과 요나단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가 27절, 28절에 나와요. 27절에 보면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사울이 물었죠.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첫 번째 대화예요. 이 내용은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한 대로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왜 다윗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차여차히 이렇게 좀 대답을 해달라 다윗이 부탁을 했고 그리고 요나단이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약속된 그대로 지금 대화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화인데 이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사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요나단의 대꾸가 나올 건데 사울이 했던 말을 네 가지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사울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했는가 첫 번째 패역무도한 계집이 소생아 이게 지금 자기 아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고 자기 아들, 맏아들 요나단에게 뭐라고 했냐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가끔 드는 생각이 참 욕을 해도 창의적으로 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다윗에게 욕하는 것도 아니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욕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강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새 아들을 택했구나. 네가 이새 아들을 택했다. 이게 사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보지 않아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평상시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새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은 네 수치,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것도 욕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해서 그렇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욕을 할 때 보면 항상 엄마와 관련해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홀랑 벗고 다니는 거, 네 애미가 홀랑 벗고 다니는 거 이런 얘기로 지금 막 욕을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도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고 그리고 네 어미가 수치를 모르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3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지금 사울이 자기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도 네 나라도 제대로 서있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도 죽이고 네 나라도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품고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보다는 자기의 왕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다윗이 빼앗아갈까봐 그게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지금 말할 때는 마치 요나단을 지극히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핏 보면 이 말이 맞기도 하죠. 이 요나단이 사울의 나라를 물려받을 왕권을 갖고 있는 왕자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 왕이 못 돼. 이러고서는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사실 이건 올바른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의 것도 아니고 다윗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자기의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주고 내 아들이 무조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별로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하튼 이러고서 막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 중간에 보면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 아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사람 보내서 당장 끌고 와라. 식사자리에 지금 비웠는데 당장 가서 끌고 와라.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빨리 밥 먹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끌고 와서 당장 죽여버리자.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요나단이 32절에 보면 대꾸를 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금 당장 끌고 와서 죽여야 됩니까? 가까이 보자면 아니 식사자리에 안 왔다고 해서 끌고 와서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뜻이고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제 대꾸를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의 두 번째 대화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눈꽃만큼이라도 다윗 편을 들면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막 입에 담기 어려운 쌍스러운 욕을 해가면서 저주를 쏟아붓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이 이런 사울에게 대꾸했던 내용도 독특하죠.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된 목적은 사울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받았던 말들을 다 얘기해줬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이 굳이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입 딱 다물고 다윗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더라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사실은 부탁받은 것 이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마지막 내용이 33절 34절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고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오는데 33절 사울의 행동이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미워도 그렇지 다윗 편을 들었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이건 뭐라고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단창을 던지는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요나단까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미친 거죠. 미친 거.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별로 아름답지는 않지만 길거리에서 제가 저희 첫째 녀석을 한번 혼낸 적이 있었거든요. 둘째가 태어날 때였으니까 첫째가 두 살? 두 돌 좀 지났을 때인데 하도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어서 길바닥에서 좀 혼을 내고 있었더니 그랬더니 지나가시던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러면서 저런 미친놈, 저런 미친놈. 자기 자식을 길바닥에서 혼낸다고 그것도 이제 미친놈 소리를 들을 판인데 지금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줄 알았어요. 34절 심히 노해서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 둘째 날 그날이죠. 먹지 아니하였다. 그날 하루 금식한 겁니다. 이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것도 참 묘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욕한 건 다윗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서 욕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욕되게 한 사람은 다윗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자기를 낳아준 자기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부인에게 함부로 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억울하겠죠. 분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밥을 먹지 않는. 그러니까 참 요나단이 다윗에게 얼마나 진실한 마음, 얼마나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건은 여기까지 종결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내일 보게 될 35절부터 내용은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둘이 헤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고 있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도대체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바보천치도 알 수 있죠.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입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그리고 이 악하고 죄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다윗 편을 들면 자기 친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 보면 참 사람이 죄짓는 마음,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그 마음 바꾸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시에 사울은 역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울이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싸움터에 나가던 사람, 또 다윗도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사랑해 주던 사람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 모습에서 결코 바뀌지 않은 채, 한 걸음도 뒤로 돌아오지 않은 채 그냥 이러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두 번째 등장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요나단은 정말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참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사울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참 어찌 보면 아빠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말대꾸를 하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리고 다윗을 두둔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살면서 현실 속에서 믿음의 편에 서거나 하나님 편에 서거나 교회 편에 서려고 하면 종종 힘들 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척을 지거나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그렇기는 하더라도 여하튼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가족들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단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런 자리에서 아이고 다윗 그놈이 잘못했네, 아빠가 화가 날만 합니다. 그래도 그냥 그 정도까지 화내실 건 아니니까 좀 누그러뜨리시고 체하겠습니다. 천천히 식사하셔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를 낳아주는 가족들,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욕을 듣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참 불행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등장인물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결국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이게 좀 어찌 보면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요. 과연 굳이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윗이 확인해보고 싶어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래서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난 본문에서도 지지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좀 사울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계속 좀 그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광야로 나가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로 어떻게든 안 나가보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좀 지내보려고 계속 이런 시도를 하는데 굳이 이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까?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아휴 속이 다 후련하다, 사울은 안 변할 것 같아, 이제 가자, 이러고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다 후련하겠죠. 만약에 이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광야로 나갔다면 광야로 나간 다음에도 계속 아쉬움이 남았을지도 몰라요. 아, 그때 조금 한 번 더 확인해 볼 걸, 그때 사울이 좀 다른 마음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는 괜찮긴 한데, 그러나 결국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없이 그냥 다윗이 주님께서 나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나는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곧장 나갔다면 현실적으로는 요나단이 아버지와 이렇게 척을 지거나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욕을 듣거나 요나단이 마음 힘들어하거나 사실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냥 광야로 믿음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러면서 자꾸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때들이 있죠. 이건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매번 이런 확인을 자꾸 하려고 해서 낭패를 보는 때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당으로 옮길 때, 성도에게 신방을 갈 때,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권면하고 할 때에 그래도 한 번 더 자꾸 미련이 있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련을 두는 때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괜히 그랬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다윗 편에 생각해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다윗이 광야로 나갈 거거든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다윗이 요나단에게 참 고마운 마음도 많았을 것이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많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불신앙 때문에, 혹은 다윗이 조금 더 기회를 보았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나단이 이런 고초를 겪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 나갔어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소망 두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 소망을 두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들에 자꾸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모습은 없는지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아도 하나님을 등진 사람, 여전히 하나님 등진 모습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 그대로 있을 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믿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광야로 나갈 수 있는, 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또 광야에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사울이 눈꽃만큼도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마음, 죄짓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고 참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앞서서, 주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이 모든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기가 굳이 당할 필요가 없는 이런 손해를 보면서도 다윗을 섬겨주었던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요나단과 같은 마음 허락하셔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품게 알려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